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4년에 한 번씩 애국자가 되고요. 4년에 한 번씩 축구광이 됩니다. 네,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축구를 좋아하고 그때만 축구를 보는데 최근에는 그 룰을 깨고 축구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네, 아시안컵을 보면서 네, 분노가 막 일어나고 네, 지금도 그 분노가 잘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아, 이 지도자가 잘못했구나. 네, 크리스만 감독을 믿었는데 사실은 저는 크리스만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코치가 한 명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팀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거구나. 네, 보니까 크리스만 감독이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이 우리나라를 맡기 전에 미국을 한번 말아먹고 그 전에 네, 독일에서도 네, 축구팀을 하나 말아먹고 네, 좀 심했던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였어요. 뭐 이 사람이 축구 실력이 있다 뭐 없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아, 리더는 리더로서의 네, 자기가 권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이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책임을 안 지고 자기가 리더는 리더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네, 느끼게 됐습니다. 뭐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축구 실력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성품과 태도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카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네, 제가 코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아, 보셨구나. 예, 감사해요. 네, 켄 카터가 원래 네, 실제 주인공인데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극찬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치 카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얼마나 성품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표적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크리스만을 마음에 두고 네. 아, 제가 이게 정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자기의 책임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모습이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크리스마스하고 아무 관련 없고요. 네. 그냥 아, 그 사람이 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점을 받는 거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좋지 못한 거, 책임을 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고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코치 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잠깐 먼저 서두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코치 카터라는 사람 리치먼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농구를 잘해서 MVP를 두 번이나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학교를 다시 돌아간 거예요. 리치먼드 아머스 오일러라고 하는 그 학교를 코치를 맡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성적이 4승 22패였어요. 엄청나게 못했어요. 4승 22패.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농구 팀에서 A급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밑바닥에 있던 팀이었는데 거기를 갔을 때 이 사람이 딱 갔을 때 막 코치하고 선수들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 막 별별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가가지고 선수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가 뭐냐면 꼭 수업을 받을 때 꼭 앞자리에 꼭 앉기를 바란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수업을 받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모든 수업이나 훈련에 절대 지각이나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수업의 성적은 10불 이상이 돼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선수로서 뛸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되게 힘든 요구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학생으로서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10불 이상을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10불 이상 그러니까 순간 우리 어느 분이 입을 바짝 크게 여셨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10불이 너무 높은 점수인가?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네, 10불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자리에 정장을 입기도 바랬어요. 모든 선수가 입장을 할 때 경기에 들어갈 때 정장을 입고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이거였어요. 나는 모든 학생들이 농구를 잘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교육에서 맨 앞자리에 앉고 경기장에서 정장을 하고 나오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 아주 진지한 마음가짐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 아주 진지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남을 생각하고 진정한 승자는 남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겸손하며 승리가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친구 간에도 말끝마다 그래서 썰을 꼭 붙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친하면 반말을 하잖아요. 경대하거나 그냥 편한 말을 하잖아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욱더 존대를 하고 더욱더 존중해야지 그 관계가 오래간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카터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철학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일마다 1%씩만 발전하면 됩니다. 내일마다 1%씩만. 그럼 어느 날 100일이 지나면 100%가 발전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평균에 절대 만족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평균에 만족하지 마. 이 두 가지를 꼭 부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카터가 이 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 말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팀워크가 좋아졌는지 14연승을 거둔 거예요. 그 이후에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듯이 성적이 좋아지는데 아이들이 농구가 너무 잘 되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나 수업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카터에게 예, 우리 학생들 성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막 다 D, F 막 이런 거예요. C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카터가 모든 선수들에게 오늘부터 농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농구 경기도 참석 안 하고 네. 그리고 수업에 참석하고 그리고 똑바로 10분을 맞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농구 선수가 농구만 잘하면 되지. 성적도 좋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코치 카터를 네, 더 이상 코치를 못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코치 카터가 심한 가운데 농구장 마지막에 이제 심정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서 농구장 갔는데 거기 농구를 자기가 자물쇠를 채워놓은 거기를 자르는 거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학생들이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관중들이 경기장을 개방시킬 수는 있지만 네. 농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네. 문을 열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할 수 없다. 네. 드디어 이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시 정말 기본이 정말 중요하고 태도와 성품이 중요합니다. 농구 선수로서 스킬이 있고 점수를 잘 내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수 되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사람의 인품,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 영화입니다. 카터가 마지막에 교육에 대해서 영화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카터가 인터뷰했던 내용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이란 성공으로 가는 열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 품성이 더 중요한 것, 품성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경에 직면할 때 이를 견디는 그 모습을, 네, 그리고 그 능력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품성과 그리고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하나 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평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평화되게 하나 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루기 위해서 1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뤄가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 됨을 이뤄가야 되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뭐였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용납과 그리고 평화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성품을 어떻게 이뤄가느냐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신앙의 하나 일치된 고백,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계속 이뤄가라고 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41주년 기념 예배니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고요. 요거 5번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품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성품과 고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품을 만들어갈 건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난과 환난, 어려움, 하드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성품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고 책임이 지지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간다면,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내가 행동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거짓이고 속임수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하고 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는 orthopractice라고 말했어요. orthopractice. 그러니까 orthodox, 정통이란 뜻이고요. practice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른 암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바른 삶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프라티스라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너 거짓말인데, 미선인데, 너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른데, 그리고 내가 그 너를 어떻게 쉬운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그리고 행동이 늘 따라가야 됩니다. 오토프라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품을 이제까지 쭉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품이 무엇인가를 공부해 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와 인격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에게만 속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장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면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추구해 가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성품은 우리 안에서 내면을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 칭표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과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칭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면 성품을 보여줘야 돼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고 보여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징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거룩과 성화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형태로서는 성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과 성결 그리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야 하는 삶의 대상과 범위는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이에요. 우리 전체가 지정이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과 뜻과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우리의 행함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전인격적인 그 삶의 모든 면에서 다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한 부분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정 안에서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걸로 부족하고요. 내 친구에게 대해서 난 친구에게만 잘하면 돼. 아니 그걸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잘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해야 돼. 내가 속한 곳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여전히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삶의 값어치를 높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값어치. 삶의 값어치를 높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5절 이후에 쭉 보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삶의 모습을 두 개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방탕하고 이방인처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세요. 예. 시간을 그래서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너희가 방탕 가운데 살지 말고 술 취해서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해야 할 바를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해서 그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 단어가 네, 엑스 아고라 조마이에요.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 다음 커뮤니티가 아고라인가요? 광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아고라가. 아고라 포비아 그리고 광장 공포증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광장 그게 이것이 시장 이런 뜻이고 그것은 원래 가치 있는 물건을 두고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을 때 남들이 볼 때 너무 갖고 싶어 할 만큼의 가치를 만들어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가 시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흘러가는 게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게 현재가 뭐 미래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시간이에요. 변화가. 네. 여러분 우리가 봄저녁 가을겨울 어떻게 이해하죠? 봄에는 새싹이 피니까 아, 봄이 왔구나.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이 오고 그리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네, 풍성한 소출이 있는 걸 보고 가을이 됐구나. 그리고 겨울 되면 예, 눈이 오니까 보고 이게 전부 변화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 사실 모르고 늘 똑같은 거인 거죠. 그냥. 사실 그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은 네, 이게 갑자기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이제 모르는 척 이렇게 좀 찾아보시는데 시간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달을 더 먹듯이 모든 이거 전 세계인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지난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네. 이거는 전 세계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은 문명의 시간도 있고 과학의 시간도 있고 뭔가 우리 인간이 의지가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적 시간, 문명의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저는 뉴욕 맨하튼을 좋아하는데 네, 거기 보면 그 뭐죠? 이게 제일 고층 빌딩 처음에 있었던 거.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1931년도에 지어졌고, 그다음 크라이슬러 빌딩이 1932년도에 지어졌어요. 네, 엄청나게 빨리. 근데 그게 1년도 안 됐다잖아요. 1년 약간 더 됐다잖아요. 얼마 안 걸린 정말로. 네, 근데 1932년, 1년도, 2년도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거의 초가집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과학적 시간, 문명의 시간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과학이라는 것에 자기의 의지를 개발시켜서 시간을 만들어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학과 문명의 시간은 프로덕트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은 서로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도 다르고 다 다르라고. 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이고 그건 들어오라고 하는 그 시간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 가운데는 인간의 변화되는 의식의 변화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뜻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진리의 시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오리라고 하는 그 시간, 그때가 있어요. 네, 그 시간이 얼마큼 또 흘러가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서 가치 있게 만드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그다음에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은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냐까지도 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기독교인은 놀 틈이 없어요. 쉴 틈도 없고 계속 고민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왜 누가 그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들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지적인 게으름을 가장 싫어하세요. 지적인 게으름. 네, 여러분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공부해서 끝일 게 아니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있게 내가 어떻게 값어치 있는 삶으로 만들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나눴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밴드에 들어가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그 계속 메시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 거룩함, 그 모습을 드러낼 건가가 거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그 지혜롭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건가를 예, 만들어가는 중요한 예, 단서단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그 모습을 자꾸 잊어먹고 우리는 자꾸 옛날에 육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본성대로 살려고. 내 본성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네,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시경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많이 듣진 않지만 네,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죠. 윤하자매 좋아해요? 네. 아, 좋아하는 거예요. 성시경 얘기 나올 때부터 얘 얼굴이 달라져요. 네. 너의 모든 순간 보면 거기 핵심이 뭐예요? 이러잖아요. 너의 모든 순간의 핵심이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때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너를 만났을 때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 저는 그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너를 만난 순간 내 과거와 현재가 완전 다 달라졌어. 너를 보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네, 이게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유가 너를 만난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심지어 이별까지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동의하지 못하지만 네.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변화되는 모습이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나는 순간순간순간이 얼마나 반짝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들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매일마다 달라지잖아요. 예, 똑같은 나하고 그 사람도 늘 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데 만나는 순간 그 장소와 시간이 바뀌고 그렇죠? 마음이 바뀌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이 예, 그러한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나는 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다 어떻게 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부부간에 맨날 봤다고 해서 똑같아지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연애세포 빵점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2주 딱 해보고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딱 2주 만났어요. 네. 저 연애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내가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2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삶을 맨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내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제가 원래 그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어떤 신학을 갖었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내 몸에 죽음을 죽은 거를 나는 매일마다 죽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 말을 하면서 깊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장례만 있어, 장례만.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구나. 네. 예수님 살아나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음만 있었으니까 원래 왜 집안에서 누가 죽으면, 어른이 죽으면 자기 생일을 챙기나요? 결혼기념일 챙기나요? 안 챙기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정말. 네, 제가 죽인 놈이죠. 네, 알아요. 제가 나쁜 놈인지 아는데, 네. 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무지야. 네, 영광을 바라보고, 네? 부활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다 십자가 죽고. 네, 그래서 아, 피해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내, 우리 딸. 네, 이렇게 살았는데, 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주시고 변화를 주신 건데 그 변화를 주려면 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바뀌니까 10년 동안 아내는 바뀐 적이 없고 늘 그대로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 와서는 바뀐 게 꽃도 사고 기념일도 챙기고 네. 그리고 뭔가 순간순간마다 저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데 아, 저는 즐겁다고 하는데 아내는 또 안 즐겁다고 나는 즐거운데 분명히 난 웃고 막 네. 아, 이것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1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반짝반짝한 네. 삶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삶의 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네, 그걸 위해서 가장 신경 쓸 게보다 내가 갖고 있는 태도와 성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 고난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이건 사실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힘들고요. 여러분에게 네, 들으면서도 힘들 것 같긴 되긴 하지만 말 자체가 힘들잖아요. 고난과 인내. 네, 절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네, 좁은 길이고 누구나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인내가 오지 않으면 내 자신을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시험에 엄청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만 나의 밑바닥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좌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인내를, 고난 가운데 인내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하는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하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전체가 아닐 거야. 나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완전한 퍼펙트한 모습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나를 네, 그 다음 시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것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대로 쓰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 예, 이 순간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 아주 holy desire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을 보면 모세의 예가 나와 있는데, 모세의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을 보면 모세의 예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양받기를 거절하고, 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 정말 좋은데 칭양받기를 근데 거절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한 죄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그냥 40살까지 살아왔던, 15살까지는 자기 어머니 네, 야베스와 함께 살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후에 왕궁으로 가서 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거의 25년을 자란 거예요. 왕궁에서. 거기서 그게 좋은 거를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도 마음껏 누렸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렸고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려고 하는 언약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 좋은 것을, 낙을 다 포기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연약한 자 편에 서서 자기의 예, 선택을 하고 딱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 좋을 줄 알았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고 나면 그러면 애굽인들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자기를 이해할 줄 알고 그럴 줄 알거든요. 근데 반대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이야기는 커녕 나도 그렇게 할 거냐? 네. 너 나도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희생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잖아요. 25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믿어주겠습니까? 25년 동안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암만 좋은 얘기라고 암만 좋은 행동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쫓겨난 거예요. 어디요? 미디안 가는 미디안강에 쫓아가서 그 다음에 십보라를 만나요. 이도르를 만나서 거기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한 일은 뭐냐면 양 뒷꽁물이 쫓아가면서 양 친 거예요. 과거에 40년 전에는 자기가 애굽의 군대, 질서 정연한 그 군대, 예, 위용 단단한, 얼마나 멋있는 거기 앞에 서서 자기가 막대기 하나 갖다 이렇게 지휘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말도 안 들어 하고 싶은 대로 가, 예, 질서도 없고 냄새나는 양 뒷꽁물이 쫓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 모세가 있었던 애굽에 있던 그 권력과 권좌, 네,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 애굽의 지혜, 그거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가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너가 가지고 있었던 40년 동안 살면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길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네가 생각했던 그런 지혜 그거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갖기를 바라셨군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모세가 변화되어서 다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네. 주기완도는 모세가 이 일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이 일을 할 때에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리라고 하는 결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결심을 갖고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일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 내가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너의 실력을 키워줄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26살까지 제가 공부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뭐 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고 300 쳤던 사람이니까 네. 담고 300 치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오락에 몰입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처음에 중학교 때는 모든 만화를 다 읽었어요. 만화방 가서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무협지를 다 섭렵했습니다. 머릿속에 뭐 기가 막혀요. 막. 예, 신공들이 날라다녀요. 네,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영재 공장에서 일을 했고 1년 동안 예, 군대를 2년 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남대문에서 1년 반을 일했고 그 다음에 중고가구 장사를 1년 했어요. 영등포에서. 네,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난 뒤에 변화되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저를 선생님한테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현대에 있어서 성경적인 대중목회 지도자 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현대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대중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뜻이 하나 생겼던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네, 뜻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고 공부를 한 거예요. 네, 6개월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학교를 가게 했고 네, 저 잘 찍었는데 잘 맞았어요. 잘 찍었어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간 거 자체가 네. 제가 원래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한다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논리와 수학을 예, 논리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갔을 때 돈이 없었거든요. 학원에 가서 첫 달은 돈 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27살 나이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네, 불안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걸 믿지 않으셨어요. 안 믿을 만하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당구 쳐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맨날 그런 걸 경험하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네가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 막으셨어요.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학원을 갔는데 네, 저 노령진에 있는 중앙원 다녔는데 연신내에서 어머니가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는 아버지 눈을 피해서 정문으로 안 가고 뒷문으로 갔어요. 아버지 만나기 너무 싫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시려고 제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새벽기도 갈 때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이게 학원에서 반장을 한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장하겠다고. 오 그랬더니 학원비 면제. 우와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5만원씩 용돈도 줬어요. 그리고 6개월을 너무 감사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 삶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학교 들어갈 때도 1997년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1997년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잊지 못한 IMF. IMF 때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진짜 뭐 둘째 누님 그리고 이제 다들 결혼하시고 나갔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돈을 그렇게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참고를 준 거예요. 공부 계속 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으니까 공부하면서 점점점 장학금도 타고 부족함 없이 다 공부를 끝내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남대문에서 일할 때, 염색공장에 일할 때, 염색공장에 일할 때는 주야 교대를 할 때 이 교대로 뛰는데 밤에는 저녁 8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14시간을 밤에. 네, 그리고 남대문이 또 더 심했어요. 새벽 그러니까 밤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남대문에 12시까지 가서 짐 정리 다 끝나고 다 이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직 거의 새벽 장사 다 끝나고 나면 10시쯤 돼요. 그럼 거기 정리하고 다시 공장에 들어와서 회사 장충동에 있었는데 남대문 장충동에다가 장충동에서 거기 이제 내일 또 나가야 될 물건을 입고해야 되니까 출고해야 되니까 입고 출고를 하기 위해서 또 정리를 다 해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 4시에 끝나요. 오후 4시. 네, 늦게 끝나면 6시에 끝나요. 그럼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씻어야 되죠. 그럼 맨날 자는 게 7시, 빨리 자면 7시, 늦게 자면 8시예요. 근데 11시에 또 일어나요. 근데 월급은 4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불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신기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할 게 없으니까 저는 배워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걸 5년을 버티면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과거에 그 힘듦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군대가 제일 편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염색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데서 일을 하다가 군대 가니까 잠을 줘요. 네, 잠을 자게 해줘요. 먹을 거 잘 줘요. 네, 염색공장 일할 때 일식 3천 먹었어요. 국 하나, 김치 하나 다른 반찬이. 군대 갔더니 일식 4천이야. 기분 좋은 건 하나 더 줘. 이야. 뭐 열심히 뛰면 막 라면도 주고 빵도 주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트레이닝을 시키셔서 막상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다 버려두지 않고 저는 그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네, 놀 때도 열심히 놀았고 일할 때도 정말 열심히 했고 쉽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갖다가 다시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처럼 먼저 제일 먼저 할 거는 뜻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금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담금질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만들어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이런 작업이 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딸한테 늘 얘기하지만 너는 아빠처럼 절대 살지 마라. 아빠가 그 메이크업 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헌해갖고 지금도 힘들다.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절대 공짜 없다. 논 것만큼 다 떼어야 되고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셔야 되고 이거 정말 힘드니까 절대 힘들지.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뜻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네. 저는 몸에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 제가 오른쪽 팔도 안 좋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남대문 시장에서 일할 때 맨날마다 80kg 되는 것을 한 100개 정도를 맨날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젊을 때 몰랐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몸 그때 좋았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허리, 막 무릎, 막 예. 네.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 흔적. 삶의 흔적. 그때 제가 주어진 일에 제가 해야 될 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평도 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시간을 돌아서 또 어차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성품을 바꾸시는지 그거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예. 아멘.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이제 그거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일을 만들어낸 거야. 평화를 얻으면서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화평을 이뤄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영광 가운데 이 즐거워 하는데 삶은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연단, 연단을 네,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은 테스트라는 단어로 이런 번역을 했는데 테스트예요 영어는. 근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두 개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캐릭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캐릭터. 이 테스트는 어떨 때 원래 쓰는 말이었냐면 이거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경험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질들이에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하나의 정제되어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거를 테스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를 잘 거친 사람들이 정제되어서 정말 스킬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리딤을 받을 수 있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걸 보고 와 너의 성품이 정말 좋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거는 환난을 주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는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가운데 담금질하듯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리딤을 할 수 있는 에스팀 받을 수 있는, 레버런스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난과 혼란과 그런 것이 올 때에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피하잖아요? 마징가 Z를 만들 거예요. 네, 옛날 이야기인데. 또 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레이트 마인드 마징가 Z입니다. 네, 더 센 사람 만들 지금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지금 그 환난이 너무 싫어서 피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센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문제를 닥칠 때 피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시험을 거쳐서 내 성품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연단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품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무섭지만 십자가 무섭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거기 있어 우리 여러분 그걸 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